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이 마태복음 4장에 이르러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인상 깊고 유명한 이야기라 딱히 새삼스럽고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의 이해로 가볍게 해석하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 장면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기록은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찾아보이는 거 읽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지금 마귀 앞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과거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직접적 증거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주리신 기간이 40일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 얼마였죠? 얼마였죠? 네. 다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눈빛으로 저에게 숫자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었죠? 그렇죠. 40년이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과 40일 광야에서 주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시험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탄이 하는 얘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이거였던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말씀, 즉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가 새로 만든 새 인류, 다시 정립하는 사람의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실 사람이 살게 하는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 나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 새로운 인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된 것이죠. 계속 보실까요? 그 다음에 마귀는 이제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력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 제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답변입니다. 문맥 아니 문자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의심하지 말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앞에 창고문헌도 여러 개 창고문헌이나 창고구절도 여러 개 소개를 드리고 천천히 세세히 설명을 드릴까 하였으나 언제나 이 단상에 올라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참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눈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눈빛은 사실 저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짧고 간결하게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간절한 눈빛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같이 협력하여 설교를 짧게 만들어 봅시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러한 본질적, 존재적 의미, 그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몇 개 안 찾아볼 테니 그것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존재의 목적,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와 원칙을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창조세계의 유익을 가져와서도 아니고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세상을 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원래 내가 이 세상에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먹고 사는 것으로 너희들의 수고로움이나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모든 것을 갖고 먹고 소유하며 살아가며 더더욱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져 다스리는 존재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지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원뜻이 그거였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다른 본질적 가치, 본질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 너는 이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자가 이 세상을 향해 종신토록 고생하여야 그 세상이 토해내는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줄이시고 사탄 앞에서 하는 이야기,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사탄이 너도 아담의 후손 아니냐? 너도 죄인의 후손 아니냐? 죄인답게 굴어라. 고생하고 노력하여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라. 그럴 거지.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 이 땅에 세우신 인류로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언하노라. 원래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야 하냐면 여러분이 올 한 해 지겹게 들으셨던 출애굽으로부터 이어졌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부터 이어졌던 신명기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너희는 세상과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죄를 짓지 말고 도덕적인 존재들이 되어라의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나 여호와가 먹여 살리는 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그런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라 라고 요구를 받았던 겁니다. 제 말이 과대 과장 해석이 아닌가, 요거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물이 없어서 시비 걸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봅시다. 너희가 하는 행동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을 가리켜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이렇답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었답니다. 지금 그때 그 시험에 순종하지 못하여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이스라엘의 행동이 지금 마귀의 시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불순종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이 남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지금 여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것을 시험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게 되는 불순종은 사실은 이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순종을 보이시기 전까지 성경 대부분에 적혀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끝끝내 실패하고만 그 시험이 여기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최춘만 목사님의 설교와 윤철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였죠?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거기서부터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늘 시험하고 그 시험에 낙담하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케 하시고 순종을 몸소 실천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그 순종의 내용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 새로운 인간은,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주식으로 먹고 산다. 방금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4장의 내용 안 까먹으셨죠? 몇 분 안 됐으니까. 그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가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의미인지 조금만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방금 새로운 인류는 무엇을 먹고 산다 그랬죠?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선언,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산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나다. 제가 논리의 비약을 하는 것 같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누가 말씀이 되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히 주리지 않는 떡이 되셨습니까? 그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신인류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이룬 사람은 누가 되셨습니까? 사람은 다음과 같이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를 들면 시험에 들기 쉬우니까 제 예를 듭시다. 박병석이란 사람은 박병석이 지난 40년이 넘는 인생 동안 해왔던 것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박병석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 여러분이 못난 것, 여러분의 외모로 밖에 보이는 것은 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 수고들, 공로들이 모여 오늘날 결과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증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순종치 아니하는 그 율법을, 말씀을, 육신이 된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오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메시아가 됨으로써 이루어졌단 말이죠. 쉽게 말해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만들어온 여러분의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명함에는 어디 CEO, 어디 무슨 팀장, 어디 무슨 변리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끼리 나누는 영적인 명함에는 이 글자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의미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 왜 하필 그런 이따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한 거 없이 그냥 바쁘게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또 크리스마스가 온 것만 같죠. 이루어낸 건 없고 아직도 해야 될 건 많고 오히려 그동안 내가 그나마 몇 개 쌓아놓은 것마저 까먹은, 금리 올라가서 까먹고 주식 떨어져서 까먹고 코인 폭락해서 까먹고 경기 안 좋아서 까먹고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되고 저도 여러분과 공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태도라니까요. 불신앙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그 증거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작년도 태어났을 때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앞에서 순종을 이루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폄하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이 없이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독히도 끈질기게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어보고 비관하고 절망할 곳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세요.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은 그저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의롭고 보기 좋은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동으로 넘쳐나는 감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없는 곳에서 내가 슬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마치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한 결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